요즘엔 그런 기사를 잘못 봤습니다만은 좀 오래 전입니다. 늙은 부모를 제주도에 가서 버려버리고 그냥 돌아오는 거죠. 아무리 나이 많은 부모지만 참 제주도에 가서 버려두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집을 못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주도에 버려진 노인네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 노인네들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도 대답을 잘안 한대요. 전화번호요? 기억 못하는 분도 계시겠죠?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도 한사코 대답을 안 한대요. 근데 그들 중에 일부는요, 분명히 기억이 또렷한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할까요? 부모를 버려두고 간 자식에게요, 집 전화번호나 주민등록을 가르쳐주면 찾아내겠죠. 찾아내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 부모님들이 몸이 아플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제주도에 버려두고 오니까 가끔 어떻게 또 연락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들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아, 제주도 갔구나. 안 되겠다. 그 다음 어디로 가요? 하와이로요? 해외로 가더랍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해외여행 갑시다 하고 데려가서는 해외에 떨어뜨려버리고 돌아온다는 거죠. 전 처음에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말이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패역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참 이상하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어 살만하고 그냥 머리가 좀 돌아가고 뻔듯한 사람들은 부모를 그렇게 갖다 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철딱서니 없이 큰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 중에는 다큰 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용돈 안 준다고요. 부모를 두들겨 패고요. 실수로 죽게 한 사람들도 나왔더라는 겁니다. 이런데 이제 인면수심이란 단어를 쓰죠. 겉보기에는 사람인데요,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에게도 그러는 판에 사람에게 못 그럴, 안 그럴 사람이 뭐, 그, 사람한테 그러는 것도 정상일 수도 있겠다. 아니, 하나님에게도 그러는 판에 사람에게 왜못 그러겠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수 없는 이 고약한 짓을 저지르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셔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핏 보면요, 이사야는 전체가 저게 거의가 다 운문, 시입니다. 대소사시를 써나갈 때 처음에 첫 장면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요, 아주 근사하게 보이죠? 시작을 근사하게 하느라고 이런 표현 쓴거 아닙니다. 성경에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르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주 목적은요, 증인 삼으려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늘아 듣고 땅아 귀를 기울여서 내이 말에 증인이 되어다오. 이런 뜻으로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멋있으라고 부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을 부르지 왜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편에 서줄 인간이 하나도 없어서 애꿎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식을 상대로 지금 싸워야 되는데 누구를 불러서 호소하겠어요? 누구를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자식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부르는 겁니다. 자, 하늘과 땅이 불려왔다고 칩시다. 왔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그 다음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아비의 말을 감히 거역하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아비의 말을 거역하는 자식이 있느냐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니, 성경에 있어요. 아비의 말을 거역한 제일 고약한 인물이 성경에 누구예요?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뛰어올 때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지어 자기 어미를 겁탈하고 아비를 죽이려는 이 아들을 말이죠. 다윗은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이런 아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 전쟁에서 요압 장군이요.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이긴 것보다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의 군대에 이긴 것보다가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니 전쟁에 이긴 군사들이요. 마치 죄인처럼 몰래 돌아오고 이랬단 말이죠. 전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잘 이해 안 가요. 애비를 죽이려고 그렇게 군대를 일으켜서 추격해오던 그 아들을 그렇게 살리려고 그랬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런 예가 있기는 하지만 또 반대쪽으로 생각해보면 부모의 말에 극심하게 순종했던 진짜 잘난 사람들이 또 많이 보여요. 대표적인 예가 이삭 아닐까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아, 하나님께서 널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그럴 때 이삭이요? 네, 아버지 그러세요. 제단 위에 스스로 누웠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한번 실험해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랬어요. 그거 펄펄 뛰면 누가 잘못이죠? 아들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고민하지 말고 한번 실험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리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만약에 이삭이 나이가 그때 20이었다면 아브라함은 120입니다. 힘으로 그게 가능해요? 손을 먼저 묶었을까요? 발을 먼저 묶었을까요? 물어보니까 고민하는 분들이 들어 계셔요. 아마 손을 먼저 묶었을 것이다. 여러분, 손 묶어냅니까? 발이 있는데. 그럼 발을 먼저 묶었을 것이다. 여러분, 손이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발 묶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랬대요. 이삭아, 저거 봐라! 하면 고개를 싹 돌리면 뒤통수를 땅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켜서 그래 묶었대.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삭을 제사 드릴 수 없단 얘기예요. 이삭은 그렇게 부모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들도 있었어요. 입다는 아버지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입다의 딸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릇되이 서원을 하는 바람에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불평 한마디 없이요 기꺼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겠나라고 나서는 딸. 아버지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 입다의 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그 아들 10명, 요셉을 팔아버리고 작정했던 그 아들 10명 있잖아요. 그 아들 10명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저 막내의 하나 저만 끼고 저렇게 도는데도요, 아버지에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항의하거나 직접 아버지에게 불만 표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 동생을 팔아버리는 일까지 나오긴 나왔지만은 아버지에게 감히 대항하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품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죠.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자라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뭐라고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이것들이 나를 거역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더란 얘기죠. 이런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댄 것 정말 나쁜 놈이죠. 반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은 어쩌면 압살롬보다 더 나쁜 놈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이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 자, 불려온 하늘과 땅이요, 하나님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니,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자식은 어떻게 된 것이 애비를 몰라본단 말이야. 어? 다른 말로 하면요, 짐승보다 못한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자식이라고 내가 참. 하늘과 땅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탄식조로 또 말씀을 더하십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잔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혼이 났어 말이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짐승은 매를 맞으면 그것도 말을 들어요. 그런데 내 백성은요, 매를 들어도, 아니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도 도대체 말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도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탄식이죠. 하늘과 땅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11절에서 13절, 15절까지가 그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럼 우리 섭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섬겼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도대체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수한 재물을 드렸다고 말해요. 13절에는요, 절기 때마다 성회로 모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때만 되면, 예배 드릴 때만 되면 모여서 예배 다 드렸고요. 15절에 보면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낳고 길러준 부모를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때가 되면 제사 드렸고, 때가 되면 예배 드렸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야단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답변은요, 예상되는 답변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는 할 만큼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이런 답일 겁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 재물을 많이 드리고 제사를 많이 드렸다는 건 드렸는데 그게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이죠.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싫으니 가져오지 말라. 나 배불러서 지금 배가 터질 지경이다.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제 멋에 겨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겁니다. 가끔은 아이들 장난에 그런 거 나오지만요. 먹을 사람 기분은 생각도 안 하고 입에 막 쑤셔 넣는 그런 게 들어 보입니다. 여러분, 먹을 마음이 없는데 그냥 입에 막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장난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인들 많이 계시는 저 요양소라 합니까? 요양병원 입구에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떡 반입 금지. 어? 노인네들이 떡을 얼마나 좋아할 텐데 떡 반입 금지 이래서 놨더라고요. 아, 이해는 돼요. 떡을 좋아하는 노인네들이 떡을 자시다가 이게 막히는 수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다. 이해는 돼요. 여러분, 먹기 싫은 입에다가 자꾸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그거 싫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못된 짓은 못된 짓대로 하면서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울에는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던 포항에는요, 명소가 하나 있습니다. 차를 새로 사면 고사 지내는 건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사업상 차를 한 대 샀습니다. 고사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지냅니다. 그 앞에다가 뭐 상철해 놓고요. 어느 놈이든지 와서 이거 잘 먹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야, 이 말이 됩니까만은 그런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여러분, 어떤 신이 그 떡 얻어먹고 사업 잘 되게, 다른 말로 해서 도둑질 잘 되도록 해주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말이 되냐 싶은데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런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도저히 신이 아닙니다. 그런 신은 애당초 없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못된 짓 다하면서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것은 이와 비슷한 짓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안 하면서 예배만 드려놓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나요? 우리 집엔 안 계시나요? 내가 이웃집과 한번 버리고 있을 때 싸움할 때 하나님 거기 안 계시나요? 버벅이 가면서 해서 안 될 일을 하고 있을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거기에 다 계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거 다 했어요. 했는데 여기 예배드릴 때만 딱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 완전히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엉터리 신들은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라도 고사를 드리고 그러면 되는지 몰라도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제사 드리는 것 보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생각하는 게 먼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누구 보라고 합니까? 새벽 기도는 누구 보라고 하는 거죠? 다른 교회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오는 날이 있고 안 나오는 날이 있고 그렇더랍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나오는 날은 새벽기도 인원이 많다가 담임 목사님 안 나오는 날에는 다른 부목사님 와서 설교하고 그런 날은 인원이 적어요. 그 차이만큼은 무슨 차이죠? 다는 알겠지만 왜 담임 목사 나올 때는 많이 나오고 담임 목사님 없으면 적게 나오고 그러나요? 제가 공과를 한번 쳤어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에 새벽기도 빠진 사람 누군지 딱 조사해서 담임 목사님 오시면 다 보고할 겁니다. 부목사 치고는 간 되게 큰 부목사였다, 그죠? 그나마 제가 그런 소리 하고 있던 교회는 그런 영향이 별로 없던 교회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였을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교회가 들어있나 봐요. 그런 차이는 담임 목사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요. 있다면 큰 잘못이죠. 누구 보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오세요. 하나님만 보고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기도 때 안내 세우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 저 현관에 서가지고 어서 오세요. 개인적으로 참 싫어요. 왜요? 아, 새벽에 조용히 와서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하고 돌아가고 싶은데 거기 와서 인사 자꾸 하는 거 어때 그 마음에 방해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오실 때 여자분들요 화장하고 오세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기도 바쁜데 그거 다 치장해가 이쁘게 해가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치장하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별 관계 없어요. 사람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가지고 헐레벌떡 걸치고 막 쫓아왔는데 그 앞에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하나님 보기에는 안 미안해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어제 늦게 일하다가 오늘 쉬고 싶은데 그래도 기도해야죠. 여기가 쫓아오는 거 그 마음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몰라요. 이래 쳐다보면서 어떻게 새벽에 오면서 얼굴이 저 모양이고 옷이 저 모양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 눈은 안 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방해하지 말란 뜻에서 새벽 기도에 누가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뭐라고 기도하는지 신경 옆에서 안 써주는 것이 돕는 일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돌아가시라고요. 내만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우리 이웃들이 진심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기본 바탕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보면 충성하고 그것도 괜찮겠네요. 뭐 누가 보고 있죠? 항상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니 그러면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제쳐놓고 사람 눈에 사람 보는데 신경 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잘못됐고 절기가 잘못됐고 기도하는 게 잘못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제사만 드렸으니까 내 의무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으면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 칭찬 들은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역했다가 칭찬 들은 사람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한번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리지 마라. 말리지 마. 내가 지금 이 백성들 전부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 만들 거야. 근데 앞에 말리지 마 이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리지 마 했으면 말려야 돼요? 안 말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리지 말라면 말려야 돼요? 안 말려야 돼요? 자신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리지 말라는데 말려야 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전부 멸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니까요.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 백성 전부 멸해버리라고 진짜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요. 한석 고미에 달려서 그거 말립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제가 군에서요, 훈련소의 일입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 교회 갈 사람 모여 이래주면 좋은데 이 고약한 조교들이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 환자 모여 이럽니다. 그것도 또박또박 안 합니다. 예수 환자 모여 이럽니다. 그러면 교회 보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선착순 스물 갑니다. 딱 뛰어가서 줄짝 서죠. 이 조교들이요, 20명 끊는데 참 웃깁니다. 지는 못 외우면서도요, 남이 외우는 걸 들어보고 여기 가짜다 진짜다는 분간합니다. 십계명 해봐, 저기도 문 해봐, 사도신경 해봐. 딱딱 들어보면요, 맞아 임마. 구별 잘합니다. 지는 못 외우면서 남이 외우는 거 보고는 구별 잘하는 거 보면 신기하죠. 맨날 하는 게 그 일인데요. 뭐. 그래서 가짜 빼내고 진짜만 골라가지고 20명만 딱 잘라가지고 주일날 교회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왜 쫓아가 줄 설까요? 왜 교회 가려고 그럴까요? 내 후반에 그냥 남아있으면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붙들어가가 무슨 일을 시켜도 일을 시키거든요. 그럴 바에는 교회 가가 앉아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 시간에? 군대를 잘 모르시는군요. 예배 시간에? 예? 잘 수 있으니까. 그러고요, 아무도 안 뭐라고 그러거든요. 내음 안에서 졸고 있다가 얻어 터집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는 졸아도 아무도 안 뭐라 그래요. 잘하면 또 마치고 나올 때 초코파이 한두 개는 얻어먹을 수 있으니. 교회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내음 안에 있는 것보다. 전 육상선수 출신이라서 선착순 가면 자신이 있습니다. 잘 뛰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예수 환자치 팍! 가면요. 안 빠릅니다. 어슬렁 어슬렁 가서 뒤에 가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착착착 잘라내면요, 뒤에까지 순번이 잘 안 와요. 이상 끝. 20명 가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길을 쓰고 뛰어가서 앞에 줄 서가 시험 통과해서 교회 가야 돼요. 어슬렁 어슬렁 하고 뒤에 붙었다가 교회 못 가야 돼요. 네? 어느 쪽이에요? 참고로 설명을 더 드릴까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배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배라는 거는 주일날 낮 예배, 오후에 학생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일주일에 네 번씩 출석 불러서 6년 동안요 네 번 빠졌습니다. 네 번 왜 빠졌는지 제가 개수를 압니다. 한 번은 교회 건축하느라고 저 돌판에 건축 자재 있는데 오늘 너희들이 가서 그거 좀 지켜라. 목사님의 명을 받고 수요 예배 빠진 채 건축 자재 지키러 한 번. 그 다음에요, 서울에 수양회가 열릴 때는요, 지방에서는 보통 수요일날 출발해가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느라고 몇 번 빠졌어요. 개수까지 안다는 거는요, 죽어도 안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제가 훈련소에서요, 왜 느지랑 느지랑 거리가 뒤에 줄 섰다가 합격권에 안 들어갔을까요? 저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해서 예수 버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제의 아닌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빠져가지고 내 대신에 안 믿는 놈이 뭐 잠자러 가든지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가든지 갔다가 혹시나 알아? 그때 거기 가서 군대는요 말 한마디 듣고 감동받기 쉬운 때예요. 그러다가 혹시 예수 믿는 사람 돼버리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횡재잖아.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앞장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 빠지고 싶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리저리 계산해보면 예배는 드려야 한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러는 것이 하나님에게 잘하면 덕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안 가려고 마음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집합하는데 내 후반에 앉아가 아예 안 가려고 마음먹는 건 아니에요. 뒤에 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내 후반장 이렇게 자르다가 보니까요, 저 뒤에 서 있는 저놈이요, 저 자식이 교회 안 갈 놈이 아닌데 저거 왜 저부터 섰냐. 그래 20명 잘라보내고요. 나중에 제가 기억이 명확치 않은데 제 추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빠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내후반장이 나 따로 불러가지고요, 따로 보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예배 갔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내후반장이 제일 뒤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나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군을 좀 늦게 갔어요. 군을 좀 늦게 가다 보니까 우리 내후반에 있는 우리 동기놈들이 전부 나를 보고요, 형님 하고 선생님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우반장이 이걸 알았어요.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한두 마디 해보니까 줄이 이거 좀 다른 놈이네. 그래서요 내우반장이 날 붙들고 인생 상담을 하세요. 밤중에 자야 되는데 옆에 앉아가 이거 내우반장이 자꾸 붙들고 이런저런 이야기해요. 전도 꾸역꾸역 답변을 잘해줬어요. 근데 내우반장이 보니까 저 자식이요 분명히 교회 가려고 했는데 저 뒤에 붙어 섰거든요. 그래서 20명 잘라서 보내고 끝에 저 어디에 한 놈 있는 거 내일로 와봐 임마 이러면서요 따로 보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요 빼먹을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오늘은 내가 가려고 애쓰는 것보다가 다른 놈이 갈 수 있다면 이거 뒤로 빠지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 같다 그러면요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자유함 이거 어디서 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제쳐놓고요 무조건하고 제사만 드리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했다가 사울이 하나님께 된통 야단을 한번 맞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 드리지 말고 뭐 해란 얘기입니까? 말 좀 들어라 이 말 아니겠어요? 말도 안 듣는 놈이 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그럼 사울이 버림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어서 배가 불러 터질 지경이고요.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이요. 자식들이요. 떼거리로 몰려와서 북새통을 이루고요. 이것들이 나한테 지어놓은 짐이 얼마나 무겁든지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는 피곤해서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식들이 와가지고 온갖 좋은 말로 막 하나님 하고 그런데 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못난 자식을 많이 둔 탓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애당초에 사랑해서 안 될 인간들을 사랑한 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수 관계로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 특수 관계라는 것이 쉬운 말로 하면 인간을요 자식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식처럼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잘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인간이요 지치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정말 속을 썩일 대로 썩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들었다. 창세기 그 부분을 꼭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다. 인간을 괴롭히거나 인간을 시험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달리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그냥 갖다 버립니까? 어쩝니까? 우리 말은 참 좋아요. 이때 적합한 말 뭡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부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 말 안 들으면요 정말 부모 마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거죠. 오죽하면요 하나님께서 이거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요 소돔의 관원이라고 그러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으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예가 성경에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들려주셨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통사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는 산 위로 올라오라.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40일 있을 동안에 밑에서 백성들이요.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 단세 모세는 죽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가 만든 게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빨리 내려가봐라. 내려가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빨리 가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내 백성. 맞나요? 노력은 합니다만 저도 자신 없어요. 이렇게 할까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부패했으니 빨리 내려가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내 백성이 이래야 될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내 백성이 부패했으니 빨리 내려가라. 그러니까 모세가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하나님 저 이 백성들 야단치고 하나님 막 달래고 이럽니다. 그때 모세가 항명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듯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백성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주의 백성을 심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얘기를 안 하는데 그때 모세가요 네 번이나 강조하는 표현은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이런 말을 자꾸 씁니다. 요거 일종의 항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그러니 모세가 기도하면서요. 그 밑바탕에 그런 사람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건 내 백성 아닙니다. 누구 백성요? 주의 백성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상했으면요. 저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고 네 백성이니 네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거든요. 모세는 거기 올라가 하나님 붙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게 어디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지요. 시내산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었는데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거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은근슬쩍이 저 소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한 것은 저것들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은근히 밝히고 있는 거죠. 또 정말 저러다가 소돔 고모라 꼴이 나겠느냐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심은요. 자기 백성 아니라고 해도 그게 어디에 갑니까? 여전히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은 못 버려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드러엎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8절 한번 보세요. 자기 백성은 아무리 심판을 해도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말은 다 없어지고 망대같이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조금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소돔 고모라 백성이나 마찬가지지만 소돔 고모라 백성처럼 그렇게 심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은 남기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망대. 포도원 낮잖아요. 한쪽 귀퉁이에 볼록이 솟았습니다. 이것처럼. 남긴다는 얘기죠. 참외밭의 원두막, 원두막도 마찬가지죠. 참외밭, 이건 뭐 바닥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 귀퉁이 서 있는 원두막같이 자기 백성 남기겠대요. 애워 쌓인 성읍은요?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성읍들을 다 점령했어요. 하나 남았어요. 이 성을 적군이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러싸인 성읍 하나는 포위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요 전부 적군의 차지가 돼버린 거죠. 그런 상태라도 이스라엘은 남기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고를 거듭 하다가 돌았으면요 없었던 것처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돌아서지 않으면 그래도 완전히는 안 없애고 징계를 하다가 요 정도는 남기겠다는 거예요. 남기고 뭐 하려고요? 18절 보세요. 남겨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작할 때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러죠. 내가 너무했는지 너희가 너무했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무 심한 짓 했느냐? 내가 너무했느냐?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는 건지 어디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버지로서는 너무너무 불행한 아버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사랑을 쏟으셨고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긋난 길로만 가는 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섭고 괴팍하고 자기 멋대로 심판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는 정말 못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어설프게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측면이 있나요? 달리 보면요, 이 못난 인간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야단치고 그 가운데서도 몇 명이라도 불러내서 다시 자기 백성 삼고 이어나가면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참 복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끌고 경찰서에 가서 넘겼대요. 좀 인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파출소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버지가 돼서 어떻게 자식을 경찰서에다 집어넣냐. 또 다른 반응은요, 자식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누구 말이 맞죠? 예? 누구 말이 맞았나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맞아요. 또 자식이 도대체 얼마나 그랬으면 아버지가 그랬겠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간을 이렇게 심판하고 두들겨 패고 그럴 수 있냐? 너무하지 않느냐? 글쎄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걸 또 뒤집으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러셨겠냐?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훨씬 복된 분입니다. 성경을 잘 보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만들고 이 인간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이고 고생한다면 하나님이 좀 무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자기들이 아이를 잘못 키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봅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요,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인간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다는 거는요, 이건 무능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한 방에 확 다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못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느냐는 걸 우리가 참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성숙된 자녀로서의 도리라는 거죠. 진정한 효도는요, 마음을 읽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효를 다해야 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온갖 힘들고 아픈 과정을 다 겪으시고 결국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세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없이 징계받는 길로만 갔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이웃에게 증거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이 땅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이 사랑에 힘입어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